1519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18세기에 이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바로 그 도시에 도착하여 그 교회의 음악 책임자로 취임했고 매주 일요일을 위한 새로운 음악을 작곡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바흐가 라이프치히에 도착하기 약 2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독일과 유럽 전역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틴 루터는 카톨릭 수도사였는데 아주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아주 강력한 인물이자 매우 유능한 교사였습니다. 그는 독일 비텐베르크에 있는 교회문에 95개조의 논제를 박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언급해야 하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고칠 필요가 있다고 느꼈던 95가지 사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2년 후에 라이프치히에 있는 의회에 소환되었습니다. 그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로마 카톨릭 교회의 문제들을 보여주고 계셨고 그를 참된 복음으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는 라이프치히에 있는 그리고 저도 방문해 본 적이 있는 교회에 소환되었고 일종의 재판소 앞에 앉아서 그의 이단적 사상에 대해 답변을 해야만 했습니다. 루터는 고해성사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옥을 부인했고 그는 면죄부, 즉 죄사함과 천국을 이제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부인했습니다. 루터는 행위로 인한 구원을 부인했고 교황의 권위를 부인했고 그의 가장 심각한 범죄는 그가 솔라 스크립츄라, 즉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루터는 라이프치히에 소환되어 요한 에크라는 사람을 대면해야 했습니다. 에크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논쟁의 달인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루터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의 토론자를 데려온 것입니다. 에크의 임무는 뭐였냐면 루터의 이단적 사상을 드러내고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솔라 스크립츄라, 즉 오직 성경 교리를 말입니다. 그 재판소와 같은 그 형식의 그 만남의 결과는 바로 교황의 칙서, 즉 교황의 선언문이었습니다. 1520년에 엑스루지의 도미네라는 교황의 칙서가 나왔는데 이 교황 칙서가 선언한 내용은 마틴 루터의 모든 가르침이 이단적이며 로마 가톨릭 교회의 관할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금지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루터와 에크의 그 놀라운 토론을 한 청년이 엿들었습니다. 사실 이 청년은 에크의 비서였습니다. 그는 요한 에크를 보좌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 그라우만이었습니다. 이 토론을 엿들은 후 그라우만은 루터가 옳았으며 그가 보좌했던 요한 에크는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라우만은 결국에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게 되었고 종교개혁에 합류하여 이제 라이프치히를 떠나 복음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1525년에 그는 찬송가 한 곡을 작사했는데 오늘까지도 이어져 오는 곡입니다. 다행히 이 곡은 1863년에 독일어에서 영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찬송가의 제목은 내 영혼아 내 창조주를 찬양하라입니다. 내 영혼아 내 창조주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는 너로 하여금 내가 요구할 엄두가 안 나는 긍휼까지도 누리게 하신다. 우리 위에 하늘이 높음 같이 해뜰 역이 해질 역으로부터 먼 것 같이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신다. 우리 생명과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아 영원히 통치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창조주를 찬양하라. 1680년에 요아킴 네안데르라는 또 다른 독일 시인이 매우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친구들 몇 명과 함께 교회에 가서 그 설교자를 조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 설교를 듣고 그는 회심했습니다. 네안데르는 결국 그가 원래 조롱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된 그 설교를 하신 목사의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부목사가 되자 그에게 정기적인 임무가 주어졌는데 바로 매주일 새벽 5시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이 서른에 죽었습니다. 어쩌면 새벽 5시 예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 해였던 30세 때 그는 찬송가 한 곡을 작사했는데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미 불렀던 곡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1719년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등을 포함하여 750여 곡의 찬송가를 쓴 아이작 왓츠는 이 곡을 썼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긍휼을 기억하라. 너에게 너무나도 친절하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함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1800년대에 스코틀랜드에서 헨리 라이트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그저 낚시와 사냥이나 하고 싶어하는 쓸모없는 일종의 아둔한 스코틀랜드 사람이었습니다. 헨리 라이트가 고아가 되자 삶은 고달파졌습니다. 1816년에 그는 죽어가는 한 사람의 그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냉혹한 현실을 보고는 그 임종의 자리를 떠나 성경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그리스도께로 회심했습니다. 자, 제가 왜 1525년부터 1800년대까지 걸친 이런 찬송가들을 언급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두 시편 103편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모든 곡들이 시편 103편을 토대로 쓰여진 것들인데 내 평생에 가는 길 곡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어쩌면 시편 23편만이 103편보다 더 많은 곡들을 찬양곡들을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편 103편은 시작부터 끝까지 순전한 찬양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찬양이며 복음의 찬양입니다. 여기에는 복음의 진리가 가득합니다. 사실 저는 시편 103편이 구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로마서를 고대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03편은 순전한 예배입니다. 이것은 오직 한 분을 향해 집중하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 시 전체에서 그 이름만이 유일하게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내 자음으로 된 문자인데 감히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 곧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자 영원하신 분을 예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기본적으로 그분의 구원의 축복에 장엄한 현실에 대한 낭독하는 부분과 기억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편이 순전한 찬양이라고 말씀드릴 때 저는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에 대한 그 어떠한 역사적 정황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시들은 읽기 시작할 때 처음에 시편의 제목 부분에 역사적인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뭐 이 곡은 뭐 특정 행사 또는 특정 시기 또는 특정 상황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20편은 기록 당시에 그 어떠한 역사적 상황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적절합니다.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그의 삶의 중심입니다. 신자에게는 이것이 참된 북쪽 방향입니다. 여기에는 적들이나 원수나 위협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요청도 없고 불평도 없고 간구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예배입니다. 지평선상에 구름이 끼지도 않았고 실망의 말투도 없고 슬픔의 표현도 없습니다. 전부 즐겁고 감사하고 넘쳐 흐르는 찬양이 온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은 자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보다 더 순전한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담은 찬양입니다. NASB 기준으로 네 번의 모든으로 시작하고 또 네 번의 모든으로 끝납니다. 이 시는 예배를 향한 매우 개인적인 촉구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첫 줄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이고 마지막 줄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따라서 이 시는 예배를 향한 매우 개인적인 촉구로 시작하고 끝나고 그 사이에서는 무한한 우주를 가로지르면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고 그를 예배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시는 오직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즉 11절, 13절, 17절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는 여호와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또는 18절에 보면은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참된 예배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시는 시편 제4권을 종결하는 마지막 네 편의 시 중 첫 번째입니다. 시편에는 총 5권이 있습니다. 이 103편은 제4권을 마치는 네 편의 시 중 하나입니다. 그 네 편 모두 찬양을 촉구하는 시들입니다. 시편 103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04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이 위대하시며라고 시작하고 105편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로 시작합니다. 106편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06편의 맨 끝에서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5권을 펴보면 첫 줄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입니다. 마치 제4권의 말미에 나온 찬양이 제5권 초반에서 여전히 울리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 세트는 그저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시는 제4권을 종결하는 네 편의 시 중 첫 번째입니다. 일부 고대 문헌들은 아마도 다윗이 이 시의 저자일 거라 하시라고 말하는데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다윗이 노년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역시 확실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노년이야말로 주님을 찬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노년이 주님을 찬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섭리와 은혜를 가장 오래, 가장 풍성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의 삶이 더욱 꾸준히 찬양과 예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몇십 년을 동행하며 나이가 들었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섭리와 관련하여 길고 매우 친밀하고 매우 개인적이고 겉으로 많이 드러나고 매우 실질적인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노래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호와가 유일하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며 이것은 그분 자신의 이름입니다. 그분을 묘사하는 이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있는 자, 유일하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시작이 없으신 분, 끝이 없으신 분을 향한 예배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절대적인 실제이시며 다른 모든 현실은 그분께서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그분은 불변하시고 독립적이시고 주권적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이고 사랑이고 빛이고 생명이고 아름다움이고 완벽이고 거룩이고 기쁨이고 모든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이분은 여호와이시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시는 예배를 향한 촉구인데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요구는 내적인 요구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적 촉구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부분은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되는데 그분께 존귀와 영광이 돌아가고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온전한 아름다움과 그분의 속성 및 사역에 관해 참된 모든 것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혼잣말을 하고 싶다면 이 말을 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바로 그곳에서 예배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혼으로부터 영혼을 향한 외침의 그 크기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지식에 비례합니다. 그가 거룩한 만큼 설득력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다면 여러분이 자기 마음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작을 것입니다. 또는 만약 여러분의 삶이 범법과 죄와 불의로 어지럽혀 있다면 여러분은 자기 영혼에게 주님을 예배하라고 촉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지식과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유한 영혼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는 오르간 연주가 없습니다. 이것은 찬양팀이나 오케스트라가 없는 예배입니다. 저조명도 없습니다. 공연용 연기도 없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둠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예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께서 주신 구원을 묵상하는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노래는 예배당에 있기 이전에 먼저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어떠한 외적인 경험이나 외적인 보조장치와는 무관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순전히 아낌없고 활기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말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속으로 찬송가를 부르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숨을 쉬는 것 다음으로 제가 가장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찬송가를 속으로 부르는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그래왔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물려받은 찬송가 곡들을 제가 알고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곡들을 기억하게끔 만드는 것은 바로 예배하기를 열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예배하려고 할 때 때로는 제가 스스로 고안해낼 수 있는 말들보다 더 나은 것들을, 나은 말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럴 때 찬송가 곡들을 찾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예배하라. 이 말에는 뭔가 단독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오직 그분에 대한 것이고 다른 이와는 무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은 보편적인 명령이며 바로 뒤따르는 1절의 말씀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하는데 일종의 부분적인 초점이나 집중력으로 다른 모든 것 중 하나로서 송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즉 내 온 힘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동기부여가 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동기부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마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 영령과 온 힘으로 주님을 송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거룩하심, 곧 죄로부터 분리되신 속성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시편 기자가 어떤 행사나 상황 때문에 이 시를 기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는 인생의 어떤 특정 사건으로부터 유발된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 어떤 외적인 요소도 시편 기자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를 순전히 묵상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찬양이 솟아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그분과 그의 거룩한 이름에게 올라갑니다. 이것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구별되심과 다르심을 아우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하며 이것은 2절에서 더 구체화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를 충분하심이라고 번역하는데 저는 은택이란 단어가 더 마음에 듭니다. 이것은 내 영혼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혜택을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모든 혜택, 곧 모든 은혜, 모든 긍휼, 모든 행하심, 모든 공급하심, 모든 보호하심, 모든 인자하심, 모든 사랑의 표현, 모든 섭리를 수록하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르곤 했던 노래가 있는데 내 축복을 세어보고 하나하나 열거하라 였습니다. 이 노래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바로 이 성경 구절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내 축복을 세어보고 하나하나 열거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고 놀랄 것이다. 이 절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실 때 신명기 8장 1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게 하셨으니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하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즉 경고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의 인택을 잊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의 은택을 수록하고 열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뒤처졌습니다. 한참 뒤처졌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뒤처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미 보호하심과 보존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미 성령의 조명하심과 격려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아마도 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일절 들으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원천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끊임없이 수록하고 그분께 지속적인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산다면 우리 결혼 생활과 가정과 어떤 종류의 다른 어떤 종류의 상황에서 관계가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쓸데없는 일들을 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있는 것은 육신에 속한 행위이며 죄악된 행위입니다. 그분의 모든 은택을 수록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은택을 기억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18절에서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의 은택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감사드리십시오. 그의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십시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저희는 그의 은택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기억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방식에 근접하게 예배를 드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요구하시며 그렇게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지만 실제로 그런 예배를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저희에게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목록을 주십니다. 그 은택은 이것들입니다. 3절 그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는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사야 43장에 의하면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잊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죄인이 참된 예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이것은 구원이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의 그 보물창고를 향한 문이 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의 선포입니다. 복음,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불의를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목적에 대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주는 것도 아닙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옥을 모면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감사가 시작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오늘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계속 용서를 받을 것이다. 계속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을 계속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그 아픔을 치료하십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육신의 질병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불의를 용서한다라는 그 진술에 대한 어떤 평행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불의를 실제로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병을 고치시며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어떤 육신의 질병이라기보다는 이 문맥에서는 영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즉 너희는 치료받지 못한 나병 환자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영적인 병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의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교만,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미워하는 마음, 그분을 향한 반역 이런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는 치료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훗날 영화롭게 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치료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된 몸과 같은 새 육체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은택이 무엇입니까? 용서하심 그리고 영적인 치료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중생을 대한 말하는 것이고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여러분의 구속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구원은 여러분들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덤에서 일어나 영화롭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를 무덤에서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49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 또는 무덤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도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4절에서 다시 보시면은 시편 103편 4절에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그분의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분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그 언약에 의탁하는 자들에게 그분께서는 이제 용서를 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이 어떤 그분의 헌신적인 사랑, 이 깨지지 않는 사랑, 그분의 그 언약적인 사랑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사랑은 관계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긍휼이라는 단어는 그 관계로부터 나오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감정의 표현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하고 그리고 복된 삶이야말로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며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하늘의 그 축복들을 받게 그렇게 만약에 사신다면은 그렇게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될 것이고 정말 사랑 안에 여러분이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5절에서 보시면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라고 말합니다. 힘을 주고 풍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사무엘 하 1장에서 보시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강력하고 활기 있는 생명에 대한 삶에 대한 어떤 비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그분께 속한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불의에 대한 용서,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병에 대한 치료,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부활시키신 것, 무덤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그분의 헌신적인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부어주신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를 충족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적 삶에 생명력과 그리고 활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오를 것이고 우리가 달리지만은 지치지 않고 우리가 걷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제 첫 번째 촉구는 이제 내적인 촉구였는데 우리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촉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무의미한 것들을 어리석은 것들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촉구는 이제 내적인 촉구였고 두 번째는 외적인 촉구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 다른 그분께 오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6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구원의 약속들을 원래는 모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세 오경에 언급이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목적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어떤 전적인 온전한 의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그 심판의 그 올곧음으로부터 이탈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죄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의를 제공하시고 하지만 그럼과 동시에 그분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수수께끼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긍휼과 의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그분께서 의로우실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에서 해결이 되죠. 답은 그분께서 긍휼과 은혜와 용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를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그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시에서 유일하게 어떤 역사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은 바로 7절인데 바로 그것은 그냥 구약 성경을 이제 포괄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본질과 그리고 그분의 구속적인 사랑,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그냥 보여주는 것으로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축복해야 할 이유들을 설명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저는 이제 출애굽기 33장 34절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애가 3장 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145편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심과 그리고 은혜로우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과 인자하심, 언약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놀랍게도 9절을 보시면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9절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분께서 영구적으로 우리에게 잘못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분께서는 영원히 우리에게 죄를 추궁하신 일을 하지 않으신답니다. 영원토록 항상 우리에 대해 분노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10절을 보시면은 이 10절은 성경에서 가장 귀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이것만으로도 여호와를 송축하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기억을 하셨고 그대로 다 갚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고 우리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심판은 적습니다. 우리의 죄는 무겁지만 그의 징계는 가볍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분께서는 우리를 짓밟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를 멍들게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우리 징계 후에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의 그 용서는 정말 인내심이 많고 긍휼이 넘칩니다. 존 칼빈은 말하기를 그분께서 마땅히 멸망시킬 자들을 그분께서는 놀랍게도 축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언약적인 사랑, 천신적인 사랑, 온전한 용서하심, 너무나도 이제 사람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 비유들입니다. 이제 완벽하게 표현을 한 것인데 이것이 성령님께서 곧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시면은 여기서 무한에 대한 첫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라고 나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것은 얼마나 높은 것입니까? 그 성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냥 별들을 셀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겠는데 나사의 최신 수치에 의하면 그들은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 알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 그들의 추측은 이렇습니다. 만약 1초에 18만 6천 마일, 즉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면 지금까지 밝혀진 우주의 끝을 225조 년 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이것을 무한에 대한 또 다른 완벽한 비유로 또 묘사하시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이제 무한에 대한 표현입니다. 한쪽 끝에서 반대쪽 방향까지 천이 쭉 가는 것은 곧 무한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사 부족이 우리의 죄를 이제 무한대로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무한히 우리를 사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선지자 미가가 이제 미가서 7장 18, 19절에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묻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13절을 보시면은 시편 103편 13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말을 하는데 그분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답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먼지로 시작해서 다시 먼지로 돌아갈 것을 아십니다. 그분께서는 그걸 이해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어떤 그런 본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그 이기심으로부터 나온 그 폭력성이 어떤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어떤지를 아십니다.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꽃과 같도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저 먼지가 먼지일 뿐입니다. 후 불면은 날아갈 먼지일 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그분께서는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던 그 기간만큼 시간만큼 그분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향한 언약적인 사랑이 있었다고 그분 안에는 그런 사랑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께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시간은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영원 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아직 창조하지 않았던 피조물들에 대해 언약적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만큼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베푸시는 그 언약적인 사랑인 그만큼 큽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따로 뭔가를 배우질 않습니다. 어떤 새로운 개념이 그분 머릿속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더 구원할 어떤 더 새로운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들을 이제 생각해내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존재하셨던 그 모든 시간, 그 영원한 그 시간들 속에서 그분께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 진정한 예배자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시면은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구원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사랑과 그 축복을 잊는 것만큼, 쉽게 잊는 것만큼 우리의 남아있는 죄를 보여주는 것은 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찬양에 대한 촉구의 마지막 촉구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내적인 촉구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외적인 촉구도 있었고, 이제는 이제 보편적인 촉구입니다. 19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다윗보다 훨씬 더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그 어떤 왕들보다 더 크신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모든 것 위에 왕이시고 그분께서는 바로 여호와십니다. 그분께서는 그 모든 것 위에 다스리십니다. 시편 기자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20절에 보시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21절에서 만군이라고 나오는데, 천군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신명기 4장 19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즉,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시편 148편과 유사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남이시로다. 할렐루야. 온 피조물이 찬양을 하도록 지금 촉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첫 번째는 내적인 촉구, 두 번째는 외적인 촉구, 즉 이제 성도들을 지금 촉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편적인 촉구입니다. 점점 점층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강하게 소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근데 저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자신부터. 1974년에 영국에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매우 망가진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소년이 7살 때 자살했습니다. 그는 10살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사실은 그에게 마음에 상처가 되었죠. 그의 어머니는 매우 폭력적인 새아버지와 재혼을 했는데 그는 결국 가족을 학대한 죄로 감옥에 갔습니다. 이 영국 소년에게는 매우 힘든 삶이었죠. 얼마 후에 그가 아직 어렸을 때 그는 영국의 어떤 선교 집회에 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삶 속에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고 싶어서 찬양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을 접한 후에 그는 그 시편에 대한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곡의 이름은 만 가지 이유였고 그 소년은 바로 매트 레드맨이었습니다. 그리고 만 가지 이유는 시편 103편에 대한 그의 표현입니다. 1525년부터 지금까지 500년 동안 신자들은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찬양을 시편 103편으로 올려드려왔습니다.